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네 달 동안, 그러니까 오늘이 9, 10, 11, 12, 예, 4개월간 성경 공부 반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6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실제로는 한 15주 내지 14주 내지 15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사실 여기 프레젠테이션 연결해가지고 원래 좀 이렇게 동영상도 좀 보고 몇 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일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그러니까 성경 공부 저하고 함께 한 16주간을 하는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어떤 것을 주의하고 또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나중에 앞으로 좀 오시죠. 거기서 한번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구나.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을 사모하고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복을 받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성경 공부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뭐 하는 것이 성경 공부인가, 이게 이제 인도자에 따라서도 개념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저에게 맡겨진 시간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사람마다 많이 다를 텐데요. 우리 이창환 형제님은 성경 공부를 왜 하십니까? 1박 2일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진수는 성경 공부를 왜 하는 거지? 오늘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싶습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 하는 이유는 변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변할 게 없다면 굳이 공부할 필요 없죠. 피곤하게. 번거롭게, 그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그것들을 기억을 하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태보다 뭔가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죠?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변화를 원하는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성경 공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요일 날 10시가 됐기 때문에 10시 반까지는 그냥 앉아서 이걸 한다 생각하고 있으면 앉아 계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거 좋아하는 거 다른 거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다음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는데 이 변화가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느냐, 우리 삶 속에.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김원정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태형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순종할 때 변화가 있는,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다 공감을 했다면, 그 다음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순종이 일어나는가?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듣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많은데 순종이 안 된단 말이죠. 막상 결정적인 그 순간, 그 포인트라고 그러나요? 그죠? 딱 선택의 순간이 되면 우리가 배운 대로 선택하지 않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대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순종의 방법으로 선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자매님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렇습니다. 예. 알기 전에 먼저 알려고 하는 이유가 믿을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신뢰할 때, 그때 그분의 말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대로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로 그 일에 있어서, 바로 그 일에 있어서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원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할지 모르지만, 바로 어떤 결정적인 바로 그 일에 있어서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을 수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내 마음이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순종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해도 되겠죠. 이제, 우리 장현경님 그 다음 질문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그럼 믿는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신뢰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내 속에서. 그죠? 나라는 사람 안에서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신뢰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믿는 현상이 일어나는가, 나에게.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뤄봐야 할 오리엔테이션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기.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 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것은 뭐냐면 뭔가를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 근데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유일하신 참 아버지하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그죠? 어떻게 보면 두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 분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 한 분.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 적이와 같이 다시. 자, 찾았으면 시작.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금 쭉 우리가 그 의문을 제기했던, 질문을 했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방금 이 두 구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삶의 변화를 원하기 때문인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믿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분을 알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순종이 곧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방금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을 종합해보면. 그래서 이거 방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더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순종이라는 현상이,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분께 순종할 때야 비로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고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이러한 그 일련의 쭉 이런 과정이 없이 어떤 사람들이 그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의무감에서 막 발버둥을 치고 할 때, 순종이라 이렇게 자유함이 오는 게 아니고 영생 구원이라는 현상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게 아니고 힘들다는 거예요. 또 이제까지 제가 줬던 거와는 또 다른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 공부의 목적은 뭐 이것저것 부수적인 거, 지식적인 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겠지만 그런 것들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문자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는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문자 속에 진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문자 이면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좀 캐낼 겁니다. 때로는 비유를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내삶 속에서 고민하고, 또 다른 삶 속에서 관찰한 것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정말 그런가? 과연 그러한가? 그것이 과연 그런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구절이 성경에 보면 좀 어디 나오죠, 그죠? 그 어디죠? 여기도 기록해 놨는데.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이네, 그죠? 이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는 대목인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들이 과연 그러한가, 그렇게 해가지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성품에 대해서 고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키워드만 딱 세 개를 뽑으면, 첫째, 배워서, 배우는 것. 두 번째, 확신하는 것. 세 번째, 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주요 방법입니다. 첫째, 말씀을 배우고, 두 번째,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고찰하는 거죠, 고찰. 그죠? 고찰해서 그것이 그러하면, 그 다음에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배우는데 이걸 확신을 하지 않고, 확정을 짓지 않고 다음 진도를 나가버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삶속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과연 그러한가라고 고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되뇌어 보고 다른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정말 그렇게 일어났는가, 과거에는. 그죠? 고찰해 봐서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니면 아니다 하고 거기서 말하고 다시 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근데 기면 정확하게 기다라고 말하고 확정 지어야 됩니다. 근데 확정 짓지 않고 진도를 나가는 거, 이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짓고 나면 그 확정 진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확정을 지었는데 실천하지 않고 지식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 늘어나지 않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속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는 말씀을 우리가 빵 때려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들에 대해서 고찰을 해볼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도 그러한가, 실제 현실 속에서도 진짜 그러한가, 그게. 그리고 다른 그 성경 속에 있는 다른 그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곳에서도 과연 그랬는가. 그렇게 해서 아, 이 말씀이 맞다라고 확정을 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결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그 실행까지가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부터 시작해서 고찰, 확신, 실행까지가. 그러니까 설교하고 성경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실 하는 것 자체는 성경 공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내가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반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다른 것들을 풀어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소화가 됐을 때 완전히 공감이 됐을 때 하나를 확정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단 위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라면 여러분들에게 저 강 형제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형제님이 아 나를 싫어할 텐데 그런 거에 따지지 않고 그죠? 누가 내가 이 얘기를 선포를 하면 어느 구석에 앉아있는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냥 퍼뜨리는 거죠. 그것이 설교라면, 그러니까 설교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의문을 해결해야 됩니다. 늘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고, 거기서, 그리고 그 대답대로 정말 우리 삶 속에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디더라도 우리가 하는, 한 16주 하는 성경 공부를 이런 방법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질문들을 이거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한번 어제 한번 쭉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 정도를 다루면 좋을까? 한번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그냥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두 번째,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인가? 나에게 있어서도,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연되는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더 뛰어난 삶인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보다 그것이 정말로 이론적이고 아니고 현실 속에서 정말 더 뛰어난 삶인가? 더 좋은 삶인가? 그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고 네 번째, 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죄의 본질하고 죄가 우리에게 주는 모순과 고통에 대해서 네 번째 살펴보고 다섯 번째,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교리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섯 번째가 교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죠? 리얼리티를 다룰 겁니다. 리얼리티. 죄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것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 우리가 교리로서 말하는 그 구원이 있는 거거든. 여섯 번째, 구원이란 무엇이며 나는 나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것인가?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구원파 기소선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이고 나는 나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이 두 단계가 다 같이 제대로 일어나야 구원이라는 현상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쭉 그 밝혀놓으면 신학자의 일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신학자의 일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신학자가 돼가지고 신학자로서 이 일을, 이 작업만 하고 구원이, 자기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것은 교리를 밝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 교리를 내 삶에 적용해보는, 그리고 정확하게 내 삶에서 바로 이 교리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그 내린 결론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입증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증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확신이 커져가는 거죠. 점점. 그럴 때에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들이 없고 계속해서 교리만 마음속에서 굳혀가다 보니까 이 괴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과 머릿속에 있는 것과 실제 삶에서 괴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질문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할 것인가? 이게 선택의 문제죠. 좀. 여기 배운 것 기초. 여덟 번째는 나는 이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아직도 계속 내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을 최고 위에 둘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최고 위에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택의 문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세상에 존재하는 세 종류의 기쁨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기뻐할 것인가? 나는 뭘 기뻐하기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약간 헷갈리는 문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열 번째. 나는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땅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남겨놓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뭘 할 것인가? 열한 번째, 나는 어떻게 이것들을 지속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시간이 된다면 다뤄보고 싶은 질문들인데요. 아마 절반 정도 다루기도 어렵지 않나 싶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공부 교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자료도 많이 주시고 하셔가지고, 참고로 하고 해서, 제가 또 해오던 작업도 있고 해서, 교재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중간에 막 이빨 빠진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은 이게 재본을 해서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그 교재에는 총 24개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채워져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2.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3.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창조 목적에 대한 거죠. 4. 사람의 가치. 5. 사람의 타락과 죄의 심각성. 6. 하나님의 심판. 7. 대신 속죄와 메시아. 8. 구원의 약속. 9. 다시 태어남과 성령님을 새롭게 하심. 10. 휴거와 재림. 11. 영이신 하나님. 12.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13. 성령님과 권능이 나타나는 삶. 14. 교회와 교회 생활. 15. 주님께서 명하신 두 가지 규례. 16.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기초. 여기 이제 말씀, 기도 뭐 이런 것들. 17. 앞으로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들. 18. 기타 기본 교리들. 19. 창조론과 진화론. 20.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과 공부 방법. 21. 성막과 그리스도의 사역. 22. 주의 명절. The Feast of the Lord's Day. The 주의 명절. 13. 선교와 사역. 14. 주님의 선물과 주님 자신. 이렇게 24가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되는 데까지만 해서 프린터 출력을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 드리고, 또 여기 저 프레젠테이션 연결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룰 질문들 9가지 중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3가지 종류의 기쁨,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 5분 정도 시간 될 때까지만 잠깐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어린이날 선물을 이렇게 부모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물을 받을래 물어보니까, 스마트폰을 달라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스마트폰은 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스마트폰 대신에 열심히 운동하고 슬로를 하고 야구 글러브하고 야구 빠따를 사줬습니다. 이걸 받은 이제 두 아이가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이는 야구 글러브를 그냥 집어던지고 하루 종일, 어린이날 하루 종일 그냥 열받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근데 또 하나이는 처음에 딱 보니까 얼굴에 엄청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 아이는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시 일어납니까?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가끔씩 경험하실 것 같은데, 그죠? 이 두 아이의 경우에 보면 이제 기쁨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내 육체가, 내 육신이 즐기고 싶은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자기가 기대했던 기쁨의 종류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부모가 다른 종류의 기쁨을 준 거예요. 운동하고 야구 글러브로 캐치볼을 하고 야구를 하고 노는 것도 좋은 일인데, 즐거운 일이고, 야구 글러브도 좋은 건데, 그 자체가,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냥 받은 거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대해서 하나이는 계속해서 자기 육신의 기쁨을 선택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이는 기쁨의 종류를 얼른 바꾼 겁니다. 나는 원래 육신이 원하는 그 게임을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글러브를 사줬으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기쁨을 바꿔야지. 그렇게 해서 얼른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 야구 글러브 사줘서 감사해요. 그러고 이제 야구 글러브 가지고 놀러 나가는 거예요. 얘는 두 번째 아이는 육신적으로 그 이 게임하는 즐거움 기쁨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두 아이는 잠깐 한순간에 잠깐 선택했지만 문제는 내일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이 선택하는 유형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 휴일날 그 시원한 극장에 앉아서 편안하게 영화를 보거나 또는 좋아하는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제 자기 비용으로 자기 차를 몰고 저기 서해안에 태안까지 가가지고 차를 몰고 가서 바닷가에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갈밭에서 그 묻은 그 기름때를 닦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기쁨을 선택한 거죠,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기쁨의 종류, 다시 말해 육신이 편안하고 재밌고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돈과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보다 가서 죽을 쉬고 앉아서 무릎이 아프고 그 더럽게 몸에 그 기름때를 묻혀가면서 그죠? 기름을 닦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런 걸 선택하고 이 사람은 이런 걸 선택했을까요? 방금 이게 이제 두 종류의 기쁨인 거죠. 그죠? 극장에 앉아서 영화를 본다든지 게임을 즐긴다든지 맛있는 걸 먹는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즐거움. 우리 육신이 몸이 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몸이 원하는 거. 나한테 너 뭘 원하노? 그러면 생각할 기회도 안 주고 바로 뭘 원하노? 그러면 제일 먼저 탁 대답하는 것이 이겁니다. 조금 생각하면 이제 태안으로 차를 몰고 가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우리가 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기쁨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그 두 사도가 떨기 맞았어요. 채찍질 당하고 매를 맞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뭘 기뻐하며 떠나갔다고 그러냐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니라. 이게 이상하잖아, 이거는. 그죠? 이 태양 가는 것보다도 더 이상한 거죠, 이거는. 또 하나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며,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우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이것도 이상하죠, 그죠? 많이 채찍질한 뒤에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 속에다 밀어넣는데 그 속에서 그 기도하고 찬양을 하더라고. 찬양을 하더라고.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두 개 빌립보서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6절에도 이런 게 나오고 하여튼 신구약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기쁨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양 가는 것보다 더 이상하죠, 그죠? 세상에는 이 세 가지의 종류의 기쁨이 존재합니다. 전혀 종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눈으로 볼 때는 몸만 존재하는 것 같지만 몸과 혼과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사는 것과 우리 혼으로 사는 것과 또 이 영 안에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의 다른 종류의 기쁨이 존재합니다. 이게 더 수준 높은 기쁨을 맛을 한번 보면 이제는 더 낮은 기쁨으로 잘 돌아가지는 않아요. 돌아가라고 막 예를 사정을 해도 잘 안 돌아간다니까. 알코올에 중독됐던 사람도 알코올 먹으라고 막 줘도 아유 이제 나는 그거 싫다는 거. 근데 이걸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뭐라고 하나 좋은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이제는 정크푸드를 잘 안 먹습니다. 저도. 근데 이 좋은 음식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면서 정크푸드를 찾는 거예요. 달고 입에 당장 단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맛보아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그 기쁨이 존재한다는 거. 이 기쁨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 기쁨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배워가는 것이 우리 성경 공부의 그 이유입니다. 이유, 목적. 이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 목적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그 10시, 일요일날 10시에 오셔가지고 앉아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괜히 시간 보내는 거거든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찾으면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오호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정크푸드가 아니라 좋은 음식, 정말 좋은 진짜 양식, 진짜 빵, 진짜 빵을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한번 쭉 알아갈 텐데, 미리 성경 오실 때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어디를 좀 읽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만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3장까지를 꼭 다 읽고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하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진순 안 읽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읽 때, 아, 3장 읽으라고 그러니까 읽어 치우지 말고, 되새겨 가면서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봐보십시오. 한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굽씹어가면서 그렇게 3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시간, 많은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대입해보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중도에 아버지 허지부지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이어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